돌 되신 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셋째 넷째 교리 11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11항 하나님께서 외침을 일으키시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즉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또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또한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주입하셔서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셋째, 넷째 교리 제목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인간의 부패, 그리고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대로 1항과 5항까지, 1항부터 5항까지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6항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9항과 10항을 통해서 복음이 진실하게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사람만 믿고 일부 사람은 믿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똑같이 뿌려지고 그리하여 어떤 씨도 더 좋은 씨가 아니라 다 동일한 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유를 재미있는 비유로 들었습니다. 태양이 자결할 때 자결하는 태양빛 밑에서 연한 양초는 녹아내리지요. 그런데 진흙은 굳어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 양초는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굳어버린다는 것이죠. 햇빛의 잘못입니까? 햇빛의 잘못이 아니죠. 똑같은 햇빛이 비추었지만 진흙은 굳는 반면에 양초는 녹아내리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견고해지는, 그리하여 다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깨뜨려 놓을 수 없는 아주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셋째 넷째 교리 11항, 하나님께서 회심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회심하면 마음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한번 죄에 대해서 각성되어지고 마음이 죄로 인해서 한번 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몇 방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사진이 지었던 죄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과정도 그것을 회심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심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도 같지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의 틀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성령께서만 개입하시면 되는 이 회심이 일어나는 이 방식을 그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재 3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그들의 주장, 오류인데요. 잘못된 주장이 나타나는데 7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쪽 오류 7번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부드러운 조언이다. 다른 이들이 설명한 대로 이런 조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가장 고귀한 방법이며 인간의 본성과 가장 잘 맞는다. 또한 도덕적으로 설득하는 은혜만으로 자연인을 영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회심은 우리와 같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적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그저 점잖은 충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사람에게 전격적 회심보다 충고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좋은 모범만 보여주고 좋은 충고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항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요. 다시 교재로 가셔서 셋째 넷째 길이 사항을 보시면 타락 기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그 다음에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인간 안에 여전히 본성의 빛이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극단적 악을 항상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월드비전에 기부도 하고 다소간 어리고 힘든 아이들의 피를 채우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의 지향점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항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게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회심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이 왜 필요한가? 회심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세상살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분께 속한 것은 별 흥미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성향이 타락해서 거룩한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지속적 성향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요. 교만한 이성,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 그 다음에 세속정신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그 의지의 결과로 항상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바대로 무슨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혹은 약해진 의지를 강하게 하는 그런 방식 정도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항상 반기를 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그 고집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 고집은 정말 깰 수가 없지요. 경관진을 파는 강요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심성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삶의 방식, 자신의 사고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질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악의 요새요, 그 악의 온상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심을 누구한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선택하신 자들 안에서 회심을 이루신다. 아무에게나 회심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첫째 유래에서 살펴본 바대로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 회심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회심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은 설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심은 계시된 진리가 설교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말씀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회심은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이나 이제까지 계시되지 않았던 어떤 신비로운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개혁주의 3대 신학자라는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음속에 맹목적이고 아무 근거도 없는 믿음을 심어주시지 않는다. 맹목적이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뭐 믿을만 하다 뭐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자체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미 이성에 제시되어져 있는 믿음의 근거들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기초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벼락을 맞는 듯이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요, 진리에 대한 이성적 자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서적 흥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 때문에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이런 면에서 다분히 이성적이고 의식적입니다. 인간의 의식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느슨해져 있거나 주의력이 산만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회심을 말하기 전에 6항부터 10항까지 쭉 설명하는데 그 읽어보시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도르트 신학자들이 복음과 복음의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미 선포된 말씀보다 신비주의적 경험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획기적인 경험을 항상 기대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신비주의가 사람들에게 먹혀드는 것이고 그런 일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새롭게 그 말씀이 들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새롭게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전에 없었던 말씀이거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착념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언제 알았는가 라고 하지만 실상 이미 들었던 말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당 안이 불이 켜져 있지만 꺼버리면 깜깜하지요. 불을 탁 켜면 뭐가 보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뭐 피아노, 올겐, 의자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피아노, 올겐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바로 이 방식이 바로 회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회심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성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신학적 강의를 성도들에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성적인 욕구에 늘 굶주려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진술들, 좋은 주제들을 이야기하면 별 불평 없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느낌만으로도 안 되고 행동만으로도 안 되는 지정의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심의 체험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디모데의 회심은 달랐죠.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회심했지만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에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스러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삭, 야곱.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죠. 이삭은 무슨 획기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야곱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일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회심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는 전폭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별 그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D 386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별장에서 깊은 묵상을 하는 도중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는 묵상하는 도중에 끌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와서 기도하던 중에 옆집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었습니다. 그 동요 노래가 뭐냐면 그 가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가사였습니다. 그것은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나왔던 초소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식의 회심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사람의 회심이 말씀만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말씀의 결함 때문이 아니고 부패한 우리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느냐 하면 말씀 자체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눌하게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히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주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해도 어떤 경우는 벽을 때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들었던 말씀 또 들리는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뼈저리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에서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30쪽을 한번 또 보실까요? 5, 6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처음 회심하고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다. 그리고 이 믿음을 획득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을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다.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인데 반해서 우리 도로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령 안에 그 다친 마음의 침투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 총명을 밝히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총명을 밝힌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육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바깥에서 걸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차 말고 키를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 그런 차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동을 가진다니요.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그래야 차 시동이 걸리지. 아무리 바깥에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무능,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성이 밝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념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 바뀐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보통 회심을 잘못하면 개인적인 삶에서의 의미 변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의미 변화로만 이해하면 그분의 삶의 주변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때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의지는 이런 면에서 먼저 지성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지성에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성의 반응을 받은 마음과 의지가 함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먼저 지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의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종명이 밝아져서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간의 지성만 밝히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깊은 속까지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자연인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간의 지성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충분히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떠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영적 무능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과 마음만 변화시키지 않고 인간의 의지까지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께서 변화시키기 전까지 인간의 의지를 가리켜 루터가 노예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노예 의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완전히 노예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사는 것을 부담스럽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래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말한 바대로 자기만 죄 지을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옳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도르토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도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을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두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존 오웬이 이런 차원에서 회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은밀하고 절대적인 신비의 행동이 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내거나 효과 있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의지가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도록,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만드셔서 회심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이 중생과 회심의 차이가 뭡니까? 거듭남은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면 그 감정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저 보편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버리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스스로 막 자책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오늘 새로운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통해서 또 그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론답 64문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된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이 아주 고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입니까? 재작년인가요? 뭐 한국교회 붕 60주년 기념 뭐 대성회 뭐 그러면서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모이고 그다음에 뭐 구국성회 하면서 막 모이고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런 일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집회 부족입니까? 설교자의 부족인가요? 그게 아니죠. 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회심하는 영혼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죠. 열매는 본질이 바뀌어야 맺는 것입니다.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죠. 내 전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거룩한 정서로 변화될 때 의지가 영향을 받아서 결국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성, 또 마음 혹은 정서, 감정, 의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두 개로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어디까지 의지고 어디까지 정서고 어디까지 이성이고 그 여러분들 나누실 수 있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의지와 감정, 정서와 의지는 분리된 두 기능이 아닙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서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의지가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원리는 알고 있지만 묘하게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회심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지금 11항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희 교인들은 도르트 신조를 듣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 시골 교회 할머니들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압니까? 몰라요. 뭐 도르트 신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설교들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과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신경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서 사물을 보게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시신경이 작동되어서 사물을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못해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뭐 다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회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심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표는요 여러분과 저의 변화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초막 세찍고 거기에서 퍼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정말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내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어지면 회심의 결과로 죄와 속박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겸손도 가지게 되고 온유한 성품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지요. 그런데 회심의 목표는 이런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데 있습니다. 회심 즉시 드러내는 약간의 변화를 갖는 것에 회심의 목표를 두지 않고 그 이후부터 더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거기에 회심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참된 회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심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를 진정 원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 전에는요 즉시로 회심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심을 원했지만 즉각적으로 회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너무 좋아서 죄와 결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회심을 진정 원하는데 내일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나는 회심을 원하는데 내일 하겠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것이지요. 후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때는 진정 내가 회심하지 않은 것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말로 내가 드러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회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회심을 원하는 것하고 회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죄를 더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정 회심을 원하는데 내일 하겠다고. 그러니까 회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열망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공부했는데 기프리안이 카르타고에서 3세기 중반 직전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의 가문에 컸습니다. 수수학적인 재능을 소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 지방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도 풍요롭겠죠? 최고의 음식만 먹고 호사로운 생활을 하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늘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세련된 옷만 골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금색과 자색 옷에 빛이 났고 값비싼 의상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프리안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과 부동산을 팔고 가난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후에는 주교가 되었는데 주교로서 매우 겸손한 삶을 살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자기 집을 항상 사람들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옷을 자신의 몸을 가리는 수단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주후 258년에 결국 기프리안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가는 그때 이 기프리안이 외투 한 벌과 예복을 입긴 했지만 자색 옷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자색 옷은 귀족이 입는 옷이거든요. 기프리안이 회심한 거죠. 그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기프리안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어렵게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놀랍게도 성취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성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고백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고백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뭐죠?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란 회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나서 회심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거스틴이나 혹은 기프리안이나 이런 사람이 보였던 회심의 충분한 열매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강하게 각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고 별로 똑똑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까지 완고해서 주의 뜻에 도무지 순복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오셔서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에 벼락을 내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심으로 참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사실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란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마땅히 드러내 보여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참으로 왕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각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우리의 삶 전체로 증거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저 내가 회심했다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심의 열매가, 회심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때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교회 가운데, 온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